출애굽기 31번 메시지 엘리메스의 이스라엘의 체험.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후에 구름 기둥은 그들을 마라로, 다음에는 엘림으로 인도했습니다. 지도를 연구해 본다면 그들이 인간의 관념을 따른 길이 아닌 신성한 관념에 따른 길로 여행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땅의 길을 통해 이끌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남쪽으로 이끌어 그들로 하여금 홍해에서 침례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안에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침례통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북쪽으로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쪽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행길에서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기둥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천연적인 관념에 따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여,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좋은 땅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라비아로 가는 길에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취한 길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다. 기둥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 꼭 사흘 전에 이 기둥은 우리를 바로의 군대로부터 보호했다. 너희는 우리가 이 기둥을 신뢰하고 그 인도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심할 바 없이 이스라엘 자손은 좋은 땅을 향해 북쪽으로 인도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남쪽 마라와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체험. 엘리메스의 이스라엘의 체험은 부활 생명의 체험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부활 안으로 안내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념은 이 부활에 대한 체험이 아래로 인도하는 길이 아닌 위로 향하는 길에서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래로 인도하는 길은 부활 안에 있지 않다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자체 안에서 부활은 우리를 위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적용은 아래 방향에서 이끄는 길을 취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낮은 상황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활 생명의 필요를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망 안에, 심지어는 무덤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엘림의 체험은 마라에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15장 27절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의 체험에 따라 상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데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생명의 방법에 따라, 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구약 성경을 적용하신 방법에 따라 연구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깊은 것입니다. 비록 이 기록이 매우 짧아 한 구절 길이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엘리메스의 이스라엘의 체험을 철저한 방법으로 연구하는데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구절의 함축된 풍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북쪽, 즉 가나안을 향하는 직행로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여행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좋은 땅은 애굽 땅보다 더 높은 고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지에 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아래에 남쪽으로 향하는 밑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높은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밑으로 향하는 길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엘리메스의 체험으로부터 나온 결과. 출애굽기를 읽는 어떤 독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남쪽으로 여행을 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갈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후에는 그들의 믿음의 부족이 하나의 요인이었지만 여기에서 그들이 남쪽으로 여행한 것은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홍해로 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한 침례통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학정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물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했으나 홍해의 물은 그들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로 인도된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홍해를 건넌 후에도 그들은 즉각 북쪽으로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구름 기둥은 그들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수루에서 마라로 인도했습니다. 마라에서의 체험 후에 기둥은 계속하여 그들을 밑으로 향하는 엘림으로 인도했습니다. 마라에서의 이스라엘의 체험은 십자가의 체험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체험을 가진 후 우리는 위로 가기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는 부활의 체험이 밑으로 향하는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래로 향하는 대신 위로 간다면 당신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로만 인도할 뿐 밑으로는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있는 그림에 의하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자손을 마라에서 밑으로 향하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는 여행이 나의 영적인 체험과 일치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체험한 후에 나는 종종 위로 향하는 상황 안에 있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때에 발생한 일들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낮은, 심지어는 아주 견디기 어려운 상황 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밑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구름 기둥을 따른다면 우리는 엘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12물샘과 70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체험, 즉 마라에서의 체험으로부터 나온 결과인 부활의 체험입니다. 물샘 12과 70종려나무, 엘림은 전능자들 혹은 강한 자들을 의미하는 복수명사입니다. 그것은 전능 혹은 강함을 의미하는 어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은 또한 종려나무의 작은 숲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12샘에 적용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70종려나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엘림에는 전능한 12샘이 흐르고 있었으며 70종려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활생명에 대한 이 어떠한 그림인가? 흐르는 12샘과 자라는 70나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샘들은 흘러 넘치고 있었으며 나무들은 치솟아 자라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엘림에 있었던 종려나무들은 난장이 나무들이 아니라 공중으로부터 높이 치솟은 큰 종려나무들이었을 것입니다. 물은 분명히 샘으로부터 아래로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림에는 아래로 흐르는 물과 위로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흐른 다음 우리 안으로부터 자라나는 부활생명에 대한 그림입니다. 먼저 부활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흐릅니다. 이 흐름의 결과는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이 침례받을 수 있는 침례통으로 쓰기 위해 홍해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엘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을 봅니다. 물샘 열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70종려나무는 그분이 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샘물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있으며 종려나무들은 그분의 농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엘림에서의 체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주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분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샘들을 예비하셨으며 그분의 자연 농장 안에서 그분은 종려나무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에 이르러 12샘과 70종려나무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 거기에 11개의 샘과 69주의 종려나무가 없었습니까? 그 대답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엘림에 12샘과 70종려나무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12샘이 흐르며 70종려가 자라는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열둘과 70은 주님의 백성이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숫자인 성경에서 열둘과 70이라는 숫자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열둘은 3 곱하기 4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새 예루살렘에는 성의 사면에 각각 3개씩 12문이 있습니다. 4라는 숫자는 피조물, 특히 인류를 상징하고 3이라는 숫자는 3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각 면에 세 개의 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해 이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는 인생을 상징하고 삼은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4 곱하기 3은 하나님과 인성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숫자 12의 의미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참고할 때 우리는 12이라는 숫자가 영원한 숫자, 영원 안에서 사용되는 숫자라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하나님의 행정과 관계된다는 것을 봅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우주적이며 영원한 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12이라는 숫자는 또한 영원한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행정의 수행을 영원토록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기 위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상고한 다음에 12이라는 숫자의 포괄적인 의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행정이 온전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행정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하며 완전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인 이스라엘 자손은 열두 지파였습니다. 신약에서 주 예수님은 열두 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열두 지파는 열두 문이 될 것이며 열두 사도는 열두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을 위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는 엘림에 있는 열두 물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샘들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생수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행정을 성취하려는 목적을 위해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과 연합하려고 그들 안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신약의 열두 사도는 생수를 흘러내는 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로부터 믿는 이들 안으로 흐르셨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흘러넘침은 사도들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생생한 샘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가장 깊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강들은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샘들입니다. 강들과 샘들은 모두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은 생수의 강들이 그 영과 관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그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그 영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는 부활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 직후에 제자들은 그 영을 받았습니다. 그 영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열두 샘으로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들로 묘사되어 있는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입니다.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흐릅니다. 이 연합은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을 수행합니다. 성경에서 70은 7 곱하기 10으로 구성됩니다. 12이라는 숫자와 마찬가지로 7 역시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12이라는 숫자와는 대조적으로 그것은 영원 아닌 시간 안에서의 일시적인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은 7개의 7 금등대, 7 영, 7 등불, 일곱 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곱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경륜과 관계됩니다. 영원 안에서는 숫자 7이 열둘로 대치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6 더하기 1이나 4 더하기 3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6 더하기 1의 구성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엿새와 하나님이 안식하신 하루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사실은 동일하여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여섯 더하기 하나의 무리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또한 4 더하기 3으로 구성된 일곱을 봅니다. 그 예로 일곱 교회는 3 더하기 4로 무리지어 있습니다. 여섯이라는 숫자는 엿새째에 창조된 사람을 대표합니다. 유일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더해졌을 때 그 결과는 온전한 만족 안식입니다. 유일한 창조자는 삼일 하나님이며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한편으로는 7이라는 숫자를 산출하기 위해 창조자가 사람에게 더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3일 하나님이 역시 7이라는 숫자를 산출하기 위해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더해졌습니다. 양자의 경우에 일곱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에게 더해지심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를 처음 언급한 곳은 창세기 2장 2절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7은 분명 영원 아닌 시간과 관계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정해진 70일에를 말합니다. 이 이래들 역시 영원 아닌 하나님의 일시적인 경륜과 관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방교회들은 일곱이라는 숫자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애들은 일곱이라는 숫자가 경륜적이고 일시적인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숫자 10은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열 손가락과 열 발가락을 살펴보면 충만함에 대한 인상을 받습니다. 일곱이 시간 안에서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상징하고 열은 충만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7 곱하기 10으로 구성된 70은 하나님의 충만한 경륜을 위한 시간 안에서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엘림의 일곱이 아닌 70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경륜의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12샘과 70 종려나무는 모두 부활 안에 있었습니다. 부활 안에서 우리는 영혼을 위한 12샘의 흐름을 갖습니다. 부활 안에서 우리는 또한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70 종려나무의 자람을 갖습니다. 성경에는 열둘과 70이 함께 사용된 두 번의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과 4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70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땅에서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접촉하려 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을 이끌라고 하셨습니다. 열두 지파는 열두 셈에 70 장로들은 70 종려나무에 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다른 경우를 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열두 제자들을 함께 부르셨으며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주님은 다른 70 제자들도 임명하셨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사용된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둘과 70이라는 숫자가 함께 사용되었을 때 주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사역을 수행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열두 지파와 70 장로들과 누가복음에 있는 열두 사도와 70 제자들의 경우에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주님의 백성은 그분의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열두 샘으로 상징된 흐르는 생명과 70 종려로 상징된 자라는 생명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오직 흐르고 자라는 생명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말을 갖지 못한 채 부활 생명에 대해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이제 엘리메스의 이스라엘 자손의 그림을 통한 도움으로 인해 우리는 열두 샘과 70 종려나무를 포함하는 부활 생명을 봅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완전하고 온전하게 흐르는 생명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또한 번성하며 만족 안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위에 승리하는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자라는 생명을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번성하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것들은 또한 생명의 만족, 환난에 대한 승리 안에서의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결국 부활 생명은 시간 안에서 경륜적으로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합니다. 단체적인 교회여 개인적인 믿는 이들인 우리는 엘림에 있는 부활 생명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부활 생명은 흐르고 자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자라며 이 흐름을 통해 신성한 생명의 풍성과 승리를 표현하기 위해 위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종려나무가 번성, 만족 안에서 즐거워함,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흐르는 생명의 자람은 신성한 생명의 풍성과 모든 것들에 대한 승리를 표현합니다. 계시록 7장에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종려 가지들을 붙잡고 있으며 큰 환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종려 가지들은 생명 안에 있는 풍성과 생명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엘리메세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을 상고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부활생명에 대한 기묘한 묘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흐르며 이 흐름을 통해 신성한 생명의 풍성과 승리를 표현하기 위해 자라고 있습니다. 이 묘사를 더 상고할 때 주께서 부활생명에 관해 더 많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군대로서 진을 침. 15장 27절 끝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물 곁에서 진을 친 것을 봅니다. 진을 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군대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흐르고 자라는 생명은 그분의 군대인 하나님의 백성을 공급합니다. 17장에 도달할 때 우리는 군대로서 전쟁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림에서 그들은 전쟁을 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생명의 누림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싸울 수 있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막의 건축과 관계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긴 여행은 싸움 없이는 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백성은 스스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으며 바로와 그의 병거들을 홍해 물에서 멸하심으로 바로와 그의 군대를 패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건너 마라와 엘림에서 체험을 가진 후 하나님의 군대로 강화되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싸울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이 17장에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흐름과 성장을 통해 스스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하나님의 군대로 강화되려면 먼저 12샘의 흐름과 70종려나무의 성장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흐르는 생명과 자라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자격을 갖추고 장비될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지방에 정착할 뿐 아니라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쓴 나물과 아울러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마라를 통과해 엘림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15장 27절에 내포된 것을 상고할 때 우리는 우리도 역시 엘림에 이르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적어도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이 엘림에 진을 치고 12샘과 70종려나무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부활생명에 대한 이 그림으로 인해 주께 얼마나 감사한지. 당신은 샘들이 흐르고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까? 당신은 흐르고 자라는 이 생명의 결과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군대를 강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흐르고 자라는 생명 곁에 진을 친 그분의 군대라는 것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합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에게는 단물뿐만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씁쓸함에서 달콤함으로 바뀌어진 물과 엘림에 있는 12샘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흐르는 물을 가지려면 십자가의 체험인 마라로부터 부활의 체험인 엘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담 귀용과 그녀와 동시대 사람들의 때로부터 펜 루이스 여사시대까지 주님의 백성은 대부분 마라에 있었습니다. 벤 루이스 여사의 사역을 통해 십자가의 주관적인 체험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벤 루이스 여사를 뒤이은 시대에서 주님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엘림에서 그분은 12샘과 70종려나무가 있는 그분의 농장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마라를 매우 귀히 여기고 거기에 머물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관한 벤 루이스 여사의 저서들을 뛰어넘어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십자가의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흐르는 샘과 자라는 종려나무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그들의 씁쓸함이 십자가의 적용을 통해 얼마나 달콤함으로 바뀌었는지를 간증합니다. 마라에서 지체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나무는 있으나 신성한 생명의 풍성과 승리를 표현하기 위한 자라나는 70종려나무는 없습니다. 마라에는 농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베어서 쓴물에 던지는 한 나무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앞서간 자들을 가볍게 여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도는 우리가 마라에서 엘림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하는 나무에서 자라 번성하는 종려나무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회복 안에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마라에서 지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엘림으로 나아가 거기에서 그분의 군대로 강화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최근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3세기 전에 신비주의에 의해 쓰여진 저서들에 관해 묻는 편지를 받았는데 특별히 마담 귀용과 로렌스 형제의 저서들에 관해서였습니다. 사실상 마담 귀용의 자서전은 마라에서의 체험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음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3세기 전에 마라에서의 체험을 강조했던 자들은 흐르는 12샘과 자라는 70종려나무를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하나님의 농장에 물을 주시어 종려나무들을 자라게 하여 그분의 생명의 풍성과 승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샘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라에는 농장이 없고 씁쓸함을 달게 바꾸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림에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풍성과 하나님의 행정의 온전한 승리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농장과 종려나무 숲을 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씁쓸함에서 달콤함으로 바뀐 물 안에서 그 물에 의해 그 물과 함께 종려나무들처럼 자라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는 흐르는 물이 될 것입니다.